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터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교만함을 이제 지적합니다. 상당히 높은 강도로 지적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 너의 믿음의 수준이 무엇인지 아느냐 한번 좀 봐라 하면서 의도한 표현이 바로 3장 1절에 나타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뭐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 즉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이제 육체의 본능에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로 이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래서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우리나라 말로는 좀 비슷하지만 헬라어로는 좀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다른 말로 1절과 2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젖을 먹는 갓난 아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단단하다고 여겨지는 말씀,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주어지는 그런 말씀은 이제 싫어하고 자신이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제 특권과 권리만 나타내는 그런 말씀을 좋아라 하고 달려드는 이런 먹기에 좋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젖을 먹는 갓난 아기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유치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수준이 젖을 먹는 아기처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절 서두에서 언급함과 같이 이제 밥을 먹는 신령한 자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인지를 이제 자신과 아볼로의 예를 들어서 이제 5절에서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 그러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는 어른과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사역자로 나타나는데요. 이 사역자들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사역자라는 헬라어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암직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적 의미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즉 사역자라고 하는 그 뜻이 주인을 위해서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거의 뭐 사역자들을 숭배하는 지경까지 와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사역자라는 그런 숭배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사역자는 주인을 위해서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다. 주인을 위해서 정말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폐를 가르고 너희들이 막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주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더욱더 이제 신령한 자들, 하나님이 주신 단단한 말씀을 먹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제 사역자들이 주인을 위해서 먼지를 뒤집어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사역이 수동적이거나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 끝은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인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을 이제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건축자가 어떤 건축을 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건축자가 되어서 터를 결정하고 그 터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다 라는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소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혜롭다, 현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능수능란한 그리고 대단한 기술을 가진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초보자처럼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축 현장으로 따지자면 모든 건축의 기술자들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위치에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건축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건축할 당시 사도 바울은 이미 다른 교회들을 개척한 경험도 충분히 있었고, 또 앞선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사역자로서도 그 경험이 이제 딱 올라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태가 사도 바울이 어떤 영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으로도 상당히 성숙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경험이 없는 신참이었다면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이렇게 자칭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사역자로나 이미 경험이 올라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을 아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건축자답게 사도 바울이 교회 건축에 있어서, 교회 고린도 교회 개척에 있어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초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건물을 올리기에 앞서서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초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이제 터를 닦았습니다. 11절을 보십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사역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건축자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바로 이 터를 닦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교회의 터를 닦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모든 십자가의 구원을 이제 교회의 터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교회의 기초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초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각 지역의 개교회를 의미하든지 아니면 개인으로서의 어떤 교회를 의미하든지 반드시 그 교회의 터는 개인이든지 아니면 개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것이 일반 사교 집단과 일반 단체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일반 모임처럼 보이지만 결코 일반 모임일 수 없는 것이, 그 모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가 들어보았는지 하실 텐데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 모임, 회중, 단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부터 헬라어로 교회를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도 그 당시에 여러 모임과 회중, 그러니까 여러 에클레시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세상 여러 사교 집단 중 하나로, 그리고 여러 모임 중에 하나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와 다른 모임과는 다른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굉장히 특별한 집단으로, 특별한 모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또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계급과 신분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들 모여서 한 공동체로, 그러니까 한 모임으로, 한 조직으로,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에클레시아의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일반 사교 단체처럼, 집단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항상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들의 교회가 바로 기초가 그리스도로 확인되고 있는가?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 있는가를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늠자가 되는 것이고, 그 증거가 바로 아, 우리 모임은, 우리의 단체는 여느 밖에와 단체와는 달라라고 구분질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게서,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존재 이후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설교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항상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설교의 강단이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죄창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의무만이 강조되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터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교회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의 일들이 선포되고 있는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확인된다면 확실히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의 강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들이, 각 교인들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며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나는 이 질문에 언제든지 확실하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조금은 낫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죄인이지, 아니지,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죄인이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지체들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라고 하는 안도감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 되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보면서든지 아, 나를 그리스도인을 세웠듯이 저도 그리스도인을 세웠지, 그러니 우리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내가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있다면 확실히 나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서 있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나도 건강하게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나가게 되고 뭐 이런 증거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악하고 죄악된 덩어리인지를 자각하는 그 자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넘쳐나게 될 때 그 교인들 역시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역시도 은혜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파벌과 분쟁과는 거리가 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하다 보면 개성이 여러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만나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각자들의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12절에서 흥미로운 것은 성전을 짓는 재료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각자의 다른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자료,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야 돼라고 하는 생각하는 재료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재료들이 동원이 된다는 거지요. 다양성이 교회 안에 존재된다는 겁니다. 이 뒤편에 보시면 이제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천편일률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섬기는 봉사를 뭐 이런 아주 각자 다양한 봉사들을 주십니다. 은사들을 주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 하나로 확인이 되냐면 바로 교회의 터입니다. 그 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터 있다는, 세워져 있다는 그 터로 인하여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확인해야 할 것이 우리 교회의 기초는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초로 삼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그렇지 우리 교회는 은혜 위에 세워졌지 그래서 자신의 죄됨도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쓴 어떻게 지냈는지 스포츠는 어떤지 뭔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이 모이면 항상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꺼내놓고 이것에 넣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며 그리고 그의 허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초 위에 서 있으니까 라고 하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크고 작은 들이 문제들이 부딪힐 때에도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기초 위에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초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에도 날이 서 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라고 하니 서로 죄인으로 바라보니 서로에 대해서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중요한 것이고 지혜로운 건축자인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닦았던 것이 어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터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이 터만 확실하다면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의 해결책을 넣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희망적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닦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부인하지 못해도 사도 바울이 그거 하나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터만 확실하다면 사역자의 손에 의해 무엇으로든 교회가 지어지든지 이제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기초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것을 집중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교회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무엇으로 지어져야 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함을 이제 설파했습니다. 그러면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터가 다져졌으면 이제 뭐 아무개나 올려도 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재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10절 하반절 끝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블레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주의 깊게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털을 딱 닦았으면 그 위에 어떠한 재료로 세울 것인지를 주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재료들을 쭉 언급하는데 12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자, 터는 같은데 그 터 위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들이 이제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 나무, 풀, 짚 이렇게 여섯 개의 재료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영적인 어떤 의미를 두고 언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문이 그것을 뭐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때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이 여섯 가지의 이 건축 자재가 확실하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십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섯 가지 재료들은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한 종류는 불에 타는 것, 한 종류는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마지막 날, 그러니까 공적이 나타나서 불을 이제 공적을 확 한번 태워버린 그 심판의 날이 오면 그 공적이 이제 어떻게 남을 것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로 이제 시험을 하게 될 터인데 불로 공적을 실험할 때 공적 즉 업적으로 칭찬받을 상으로 남게 되면 그대로 남을 것이지만 공적이 아니면 모두 불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불타 없어질 건 뻔하지요. 나무와 풀과 집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것들은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터를 닦고 그 터 위에 이제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건축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불의 공적으로 시험해도 살아남는 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남게 돼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교회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의미를 알아야 이제 공적이 남게 되니까요. 근데 그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하나 먼저 넘겨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불타는 재료 그러니까 이 공적으로 불타는 것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불타는 중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15절 하반절에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고 하니까 어떤 불타는 재료로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이 교회와 그 교인들 전부 다가 불구덩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일단 후유하겠죠. 후유하고 자 이제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금은 보석으로 재료 각각의 의미를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본문에서 말하는 금은 보석이 변치 않는 재료 또 불이 나는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타지 않는 재료로 교회가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불은 뭐 지옥불도 의미하지만 어떤 믿음을 연단케 하는 연단을 의미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연단이 없어지지 않고 타지 않는 그런 재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역자들은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연단의 불시험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시험, 불연단에도 견딜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주석을 좀 참고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한결같은 주석가의 의견은 이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어떠한 정확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은과 보석을 언급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솔로몬 성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이 모든 주석가들의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던 주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역대상 29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또 역대하 3장 6절입니다.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와임 금이며 역대기에 이제 성전을 건축했던 그 재료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모든 재료들의 공통점들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다른 재료가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언급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었던 그 이어서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 성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전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 후에 16절과 17절에도 이제 성전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온통 이방 성전들이 가득한 고린도 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솔로몬과 성전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과 같은 곳으로 지어지는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졌듯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모든 사역자들이 불타서 없어지지 않을 금은 보석과 같은 것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잘 지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훌륭한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곳을 기대하며 고린도 교회를 지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해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통 이방 신전이 넘쳐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인 고린도 교회가 딱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자, 그렇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과 같은 원리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금과 은과 보석이 솔로몬 성전과 이제 교회 성전 건축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성전과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연결이 되니까요. 역대상 28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이제 역대상 28장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너무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전쟁에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19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어떤 머리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딱 임해가지고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설계도를 그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성전의 설계를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인 역대상 28장 12절을 보면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이제 그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이제 지을 때, 성전을 설계도를 그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은 것처럼 설계 도면을 막 영감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획되고 설계되고 그 성전의 기물까지 전부 다요. 그러니까 성막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서 모세가 그대로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막뿐만이 아니라 성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은 보석으로 성전이 지어지듯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한치의 차고도 없이 단 하나도 빠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지어졌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그 세워지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도시라는 곳은 인간의 지혜가 넘쳐나고 인간의 철학이 유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항상 철학을 가리키는 지혜자 그리고 어떤 세상 지혜를, 신문명을 가리키는 지혜자들이 있어서 교사로 돌아다니면서 지혜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으면 돈을 받는 그런 전문 강사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팔을 치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세상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 성전이 한치의 차고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졌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한치의 차고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지 그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지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봐야 되겠죠.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를 이렇게 잘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 이송준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났습니다. 이성준 장로님이 뭐라고 대표 기도를 하셨냐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여태까지 출발은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한 단계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익관 목사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되셔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서 이제 교회의 터를 닦으신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닫고 그 터 위에 이제 권영국 목사님이 이제 1992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착착착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사역자가 와서 이제 이 교회를 좀 더 세워나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제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사역자를 기대하고 또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나무나 풀, 집과 같이 하나님의 공적으로 공적 시험으로 홀라당 다 타버릴 그런 재료로 짓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주 재료가 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차곡차곡 그리스도의 은혜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딴 곳으로 세울 생각하지 않고 딴 곳으로 교회의 몸을 불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울까?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는 각 개인들도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교회를 설 수 있을까를 몰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설계도에 의해 그대로 건축이 되었듯이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 아주 음란과 아주 방탕이 아주 넘쳤던 그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아주 혼탁한 이 미국 땅에 그리고 가디나 땅에 우리 대흥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만 적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스스로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어 하나님께서 공적의 시험을 할 때 혼란 다 타고 없어지는데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혼란 다 타고 없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딱 버티고 서 그런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가 지어져야 되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그 교회 가면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달 볶아 아 정말 못 살겠어. 많은 사람들이 대흥교회를 생각하면 그 교회를 가면 정말 말씀으로 훈련을 끝내주게 시켜 거기에서 못 버티나게 하면 그 교회는 처음부터 갈 생각하지 마 라는 교회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를 제가 상상해 봅니다. 이것은 교인들을 말씀으로 달달 볶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솔로몬 성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때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공적 시험인 불시험을 받을 때도 태워지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관 목사님, 권영우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다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더 매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서가는 데 전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불의 공력으로 다 없어질 교회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 공력에도 끄떡없는 단단한 하나님의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